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 질문과 대답을 함께 보고 있었죠. 베드로의 그 뻔뻔스러워 보이는 그 대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 안에는 정말로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사랑한 아들, 아버지를 사랑한 아들 예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 안에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사랑과 순종의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그 사랑과 관계없이 우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도,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도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 정말 누구도 할수 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랑의 행동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랑은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 없다는 말에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감동이 없다거나 눈물이 없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너의 가진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구제가 말이 되나요? 측은지심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정말로 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싶으나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을 조금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을 유지할 그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린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들 예수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자,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연히 우리도 부인되고 낮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고난받고 죽기까지 복종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참 그게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게 더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놀라운 일을 해서 마치 가장 큰 게 가장 좋은 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 행위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보이는 일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도 아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니 아무리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는 일이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자기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는 모든 믿는 자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함께 모여서 양육을 받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그 가운데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민 생활 힘들고 지친데 여기 와서 조금 위로를 받고 싶다. 아니요. 말씀의 위로가 넘쳐야 합니다. 아니 서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공간과는 취미 활동을 이 안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니 그래도 함께 모였는데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대화 나눈 공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도의 삶을 고난받는 삶을 서로 나누며 위로받고 힘을 주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 깊이 배워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여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배워가는 곳입니다. 우린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매일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신 장면이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좀 서운한다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야 베드로야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 늙어지면 너는 네 마음대로 못 다니고 남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거야. 우리도 이제 나이를 한두 살 먹기 시작하고 점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늙어가는 다 처지 있지 않습니까? 늙는 것도 서러운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 띠띠어지고 남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냐? 베드로가 갑자기 늙어지면 베드로의 인생이 변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는 베드로의 젊을 때는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결혼도 했고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중년의 나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청년의 나이를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던데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젊다, 베드로의 젊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든 순간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자기를 태워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삶으로 그때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킨 그 베드로, 늙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 이게 누구를 뭐라고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뭐냐는 거죠. 그게 궁금한데 그것을 요한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죽게 될 것. 그리고 그 죽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죽음에는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다분히 영화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오해예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죠. 베드로가 로마를 버리고 딴 길로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버리고 갔는데 한 남자를 만납니다. 영화의 내용이에요. 쿼바디스 정도는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나오고 있는데 한 남자를 만납니다. 주님이라는 걸 알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나 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걸 버리고 나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나는 네가 버리고 간 그 지역 로마를 향하여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 교부들의 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전설적으로 알려지는 내용들을 영어로 만들어서 마치 그게 사실처럼, 사실일 수는 있지만 증명되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역사가 중에 한 명이었던 요세비우스가 쓴 그 역사 전기 중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교부들이 인용하고 인용해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럼 우리도 다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건 문맥상으로 본다면 네 마음대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죽을 때 죽는 것으로 성도의 죽음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방법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불이 타서 죽기도 하고 목이 베어서 죽기도 하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아니 사도 요한처럼 물론 유배를 당했지만 오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한 성도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똑같잖아요. 단순히 십자가의 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죠. 주님께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의 죽음 역시 바로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단지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끼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례식에서 웃을 수 있는, 이게 무슨 진짜 힘든 소리일 수 있지만 더 이상 못 보는 것 때문에 아픔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끼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주로 언제예요? 학교 1등 했을 때. 요즘은 방송을 안 하니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뭐 진일했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 경기를 해서 승리했을 때 이 모든 이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에서 꼴찌를 해도, 미스코리아 나가지 못해도,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뭐 말도 안 되게 다 져도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법대를 졸업해서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고 모든 영광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길이 아주 창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졸지에 다메섹을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어서 정말 그의 인생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삶이었습니다. 왜 그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인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영광스럽게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따르라 얘기입니다. 내가 곧 내가 받은 그 고난, 그 고난의 삶을 너도 살아라. 내가 죽은 그 죽음도 나를 따르라. 내가 부활한 그 부활을 너는 따르라. 예수님께서 곧 이제 승천하실 텐데 내가 승천한 그 승천을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 경배의 삶을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의 그것을 따르라. 내 고난에, 내 죽음에, 내 부활에도, 내 승천에도, 내 그 하나님 우편에서의 통치와 찬양도, 그 모든 일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영광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것을 더해서 하나님께 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것이,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것을 채워나가셔야 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자를,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삶입니다. 그의 고난, 그의 기쁨, 그의 죽음, 그의 부활, 모든 것에 다 참여한 삶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베드로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과 21절인데요.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여기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도 요한. 쟤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라 그랬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딴 데를 보는 거죠. 돌이켜서. 쟤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아직도 보고 싶고 자기가 판단한 것대로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더 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지금 나타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이것밖에 못합니까? 항상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우리가 21절까지 제가 안 읽어드렸군요. 21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한이 어찌 됐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예요. 우리 좋아하는 말, 영화에서도 나와서 크게 유행했던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아, 영화를 모르시나요? 웃으실 줄 알았더니. 왜 요한을 신경 쓰냐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어요. 물론 바울은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그 육체, 지체의 각 부분으로 해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걸 각자의 역할들을 침범하지 말고 그 너의 맡은 일을 충실히 잘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역할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뿐입니다. 비교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그걸로 기뻐하거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 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또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바에서 정말로 열심히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비교하고 막 가슴 아파하는 건 교회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그걸 자꾸만 놓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하죠. 특히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지 않는 가장 큰 것, 자존심, 버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은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를 따르라. 그 안에는 소위 우리식으로 해서 주님 부르셨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던 길에서 우리 길을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길 가면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싶다면 자기의 길을 포기하십시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진 것, 내 돈, 내 지식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될 때 그 길에서 돌이켜 그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설교의 마지막에 보면 항상 이렇게 쭉 본문이 내용됐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적용에 대한 얘기들을 꼭 많이들 하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그걸 힘을 얻고 말씀의 위로도 얻는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매주 그러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50%는 교회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시동 키면서 한 80% 집에 도착해서 오늘 본문이 뭐였지?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일주일 지나서 주일 오면 아 주님 내가 또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왔습니다. 일주일도 생활하다가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제 얘기인가요? 우리 다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듣고 다짐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해놓고서 1년이면 몇 번 다짐합니까? 52번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자기의 열심과 의지까지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시작은 내가 뭔가 열심을 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나의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기준들을 부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경건의 삶, 그 기도의 삶, 여러분들 참 수고하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부인돼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인돼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했던 결단과 결심은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종교적 열심이 아닐까?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할 수 있는 말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는 저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 고민이 없고 이 갈등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힘, 내 결단으로 가고 싶어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자. 그 결단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결단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 결단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힘,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내 삶에서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고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나를 따르라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뭔가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할까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던 길을 돌이키십시오. 다른 주변들과 여러분을 비교하며 비교 우위, 비교 아래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그것밖에 안 되나? 비하하지도 마시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한 걸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제발 되지 마십시오. 우린 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포기하십시오. 그 길을 돌이키십시오.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아, 그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함께 죽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내가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삶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들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주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했던 그 부활의 기쁨,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 자신이 함께 죽으며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이 자존심이 꿈틀꿈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이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승천의 영광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